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군은 오늘 타이완 인근 해역에 군함과 군용기들을 전개한 가운데 이틀째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이 타이완 해협의 실질적인 붕괴선인 중간선을 넘어섰다며 매우 도발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군은 중국군에 무선경고를 보내는 한편 항공순찰전력과 해군함정, 해안지대 미사일 체계가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수전창 타이완 행정원장은 이날 타이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표한다며 옆집의 악한 이웃이 우리의 문간에 있어 무력을 과시하고 군사훈련을 통해 제멋대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수로를 방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타이완을 겨냥한 무력 시위 일환으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이 중 일부가 타이완 상공을 가로질러 타이완 동쪽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다섯 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앞으로 수일 동안 이런 반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 항공모함이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타이완 해협 주변에 며칠 동안 더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미사일을 포함해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군의 군사훈련은 중대한 갈등 고조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과잉 반응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구실로 타이완 해협과 그 주변에서 도발적 군사행동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어제 중국군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것과 관련해 중국이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미국은 일본과 강력하게 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중국은 미국 관리들의 타이완 방문을 막는 것으로 타이완을 고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그들은 타이완 관리들이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 하겠지만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는 것을 막아 타이완을 고립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을 인종 학살로 규정하고 중국의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전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권위도 잃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어제 마약 소지 혐의로 구금된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 씨에 대해 9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그라이너 씨에게 100만 루블, 미화 약 16,700달러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라이너 씨가 아내와 사랑하는 이들, 친구와 팀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라이너 씨와 러시아에서 스파이 혐의로 수감 중인 전 미 해병대 출신 폴 웰런 씨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라이너 씨는 지난 2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에보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당시 그라이너 씨의 가방에서 대마초 추출류가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그라이너 씨에 대한 유죄 선고가 미국과 러시아 간 죄수 교환을 위한 새로운 협상의 문을 열지 여부는 러시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가 테이블 위에 있는 제안을 받아들이길 원한다는 입장이라고 커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의 흑해 휴양지 소치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 지난해 회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한 세계 500대 기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포춘에 따르면 1위는 9년 연속으로 미국의 대형 유통기업 월마트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2위는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3위는 중국 국가전망공사, 4위 중국 석유공사, 5위는 중국 시노팩그룹 등 중국의 에너지 기업이 상위 5자리 안에 포진했고요. 6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정융사 아람코, 7위는 미국의 애플사, 8위는 독일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 9위 중국 국영기업인 건축전공사, 10위는 미국의 의약품 유통업체인 CVS 헬스가 상위 명단에 올랐습니다. 자, 이번 글로벌 기업 500명단의 특징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변화와 도전에도 중화권 회사들의 글로벌 기업 진입이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홍콩을 포함하면 136개 중국 기업이 또 타이완까지 포함한 전체 중화권으로는 145개 기업이 글로벌 500명단에 올라서 124개 기업이 명단에 오른 미국을 제치고 1995년에 시작된 이 포춘의 관련 명단 발표 이후 처음으로 국가별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500대 기업의 수익은 한 해 전보다 19%가 늘어난 37조 8천억 달러로 이 중 중화권 기업의 비중이 31%였습니다. 사우디의 정유기업 아람코는 1,05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려서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기업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일본 기업은 47개, 한국은 100위권 안에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9개 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500명단에 올랐습니다. 포춘은 지난해 주요 기업들이 거둔 기록적 수준의 수익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제 둔화, 경계 침체 등에 직면한 기업이 어떻게 생존과 성장 전략을 펼칠지가 중요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이 대테러 작전으로 사살한 알카에다의 수장 아이만 알자와히리 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정, 파장 등을 살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6일 토요일 북한 가끔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평안남도와 황해도 전역 그리고 강원도 장전 평강 지역으로 가끔 비 내립니다. 또 아침부터 밤 사이에 같은 지역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6일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소나기는 5에서 4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번 비와 소나기는 다음 주 수요일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주 후반까지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 삼전이 16도, 해산 20도, 중강 21도에서 시작합니다. 함흥과 청진은 24도고요.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 25도입니다. 개성, 해주, 원산 아침 최저기온이 26도입니다. 낮에는 삼전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진의 낮 최고기온 29도입니다. 원산 함흥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장전이 33도입니다. 평양 신의주 33도, 개성 31도, 중강 32도입니다. 동해상 먼바다만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고 대체로 맑은 날입니다. 서해는 흐리거나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리고요.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로 오전에 물결이 조금 높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보복 차원의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직계 가족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은 타이완을 겨냥해서 전투기, 군함 등을 동원해서 이틀째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실은 선박 세척이 추가로 우크라이나에서 출항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복원 협상이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서 미국을 겨냥한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5일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따른 제재라면서 8개 항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네. 네, 고위 장성급 사이의 전화통화 등 이 두 나라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의 단절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보면요. 전구사령관 간의 전화통화 일정을 잡지 않고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를 각각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미중 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형사사법 협력,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을 각각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가 이 펠로시 의장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펠로시 의장 그리고 직계 가족들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역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죠?
네, 맞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이 중국의 엄중한 우려, 결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을 방문해서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에게 부과된 제재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이날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AP통신은 이런 부류의 제재는 대체로 상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례상 중국 입국의 제한이나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이나 개인과의 거래 금지 등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은 타이완을 겨냥해서 이틀째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4일에 이어서 5일에도 타이완 주변 6개 해역에서 전투기, 폭격기, 구축함, 호위함 등을 동원해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네.
네, 중국군은 4일과 5일 이틀 동안 투입된 군용기가 100대 이상 그리고 군함이 10척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중국군은 미사일 발사 훈련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타이완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구전군은 5일 신형 미사일들을 발사했고 이 타이완 해협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전날에도 여러 발의 재래식 미사일을 발사해서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측의 발표도 나왔습니까?
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중국 군용기 여러 대와 군함이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훈련했고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을 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발사든지 의도적인 중간선 침범이든지 중국군의 활동이 매우 도발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이라는 게 중국하고 타이완 사이에 실질적인 경계로 여겨지는 임의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1955년에 미국의 벤저민 데이비스 장군이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설정한 일종의 경계선인데요.
네.
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이 중간선을 침범하는 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군사훈련에서 이 중간선을 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군이 전날 발사한 9발의 미사일 가운데서 5발이 타이완 해협 중간선 넘어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에 떨어져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반발하고 있죠.
네. 일본 방위성은 중국 미사일 5발이 오키나와현 하테마루섬 남서쪽 일본의 이이지 해역에 떨어졌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시노부 방위상은 일본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 문제라면서 외교 루트를 통해서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이지라는 곳이 해당국의 영해로 분류하는 그런 수역은 아니죠?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역입니다. 중국 미사일이 일본의 이지에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아직까지 일본 항공기나 선박 피해 등의 보고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때마침 펠로시 의장이 일본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네,
현지에서 이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펠로시 의장은 5일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자신의 타이완 방문을 구실로 해서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으로 타이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중국이 타이완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미국 의회는 타이완을 계속해서 방문할 것이고 타이완이 고립되는 걸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에 대한 뭐 굳건한 의지를 지지를 거듭 확인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자신의 목표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 그리고 현상 유지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고 있긴 하지만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펠로시 의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5일 오전에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조찬겸 회담으로 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두 사람 대화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양측은 미일 동맹, 타이완 해협의 군사적 긴장 상황,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중요성과 북한 정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일본 방문을 끝으로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이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1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타이완, 한국을 거쳐서 5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영내 평화와 안보, 경제협력, 기후변화, 코로나 사태 등 주요 현안들과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로 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선박이 또 출항했네요.
네,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선박 3척이 5일 추가로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출발했다고 터키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일 오데사에서 출항한 선박까지 합쳐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곡물을 싣고 우크라이나를 떠난 선박은 모두 4척입니다.
네, 이번에 실린 선박들은 어떤 곡물들을 실었습니까?
네, 3척의 배에 총 5만 8천 톤의 옥수수가 실려 있는데요. 주로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어디로 갑니까?
네, 일단 터키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국제공동조정센터에 선박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여기서 별 문제가 없으면 다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네, 이 세 척의 배의 최종 목적지가 다 다른가요?
네, 12,000톤의 옥수수를 실은 터키 국적의 폴라넷호는 이 터키의 카라소항으로 다시 떠나게 되고요.
예?
33,000톤의 곡물이 선적된 파나마 국적의 나비스타호는 아일랜드로, 그리고 13,000톤의 곡물을 실은 몰타 국적의 로젠호는 영국이 최종 목적지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제일 먼저 출발한 그 배가 라조니호인데요.
네.
지금 여전히 항해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조니호는 지난 3일 이스탄불에서 선박 검사를 받은 후에 보스토프 해협 통과 승인을 받고요. 다시 출항해서 지금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2만 6천 톤을 실은 이 시에라리온 국적의 라준호 최종 목적지는 레바논의 트리폴리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로 봐서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운송이 별탈 없이 진행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을 선적할 다섯 번째 선박도 곧 우크라이나 항구에 입항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네,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세계 식량 시장도 조금씩 안정을 찾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도 최대 곡물 수출국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옥수수, 밀, 해바라기유 등의 주요 공급국인데요. 세계 4위 곡물 수출국입니다.
네.
네, 하지만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흑해를 봉쇄하면서 지금 세계 식량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특히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동, 아프리카 국가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쟁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항구에 묶여있는 곡물의 양이 엄청나다고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항만에 약 2,500만 톤에 달하는 곡물이 묶여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말에 유엔과 터키 중재로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해서 안전한 항로를 보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됐는데요. 유럽연합 EU가 중재하는 이 협상을 위해서 미국과 이란 대표가 빈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 협상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협상은 간접 협상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서인데요. 그래서 EU 측의 대표인 엔리케 모라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이 알리 바케리칸이 이란 대표 그리고 롬 말리 미국 대표 사이로 오가면서 협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요. 지난 3월에 또 거의 타결에 가까웠다고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 조직 지정을 철회하는 문제를 두고 두 나라가 막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협상이 지금까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이 지금 자국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 지정해서 빼라고 미국 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레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최근에 이 타협안을 제시했는데요.
네.
네, 복원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모라 EU 대표는 이 타협안이 이번 협상의 기본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최근까지도 뭐 장외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제재로 그리고 이란은 핵합의 조항 무력화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도 미국은 이란산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 판매에 관여한 6개 기업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 반발해서 이란은 고성능 원심 분리기 가동 시작했죠?
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이안 이란 외무장관이 이날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조처로 수백 대의 신형 원심 분리기에 가스를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란 원자력청도 국제원자력기구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이번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복원 협상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네, 대부분 이번 협상에서 큰 돌파구가 열릴 걸로는 보지 않습니다.
네.
네, 현재 이란은 협상 타결의 공이 미국에 있다고 했고요. 반면에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3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1년 동안 이직한 근로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대규모 법안을 추진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요?
예, 미국 주요 재계와 노동계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화상으로 원탁회의를 열었는데요. 자, 이 자리에는 자동차 제조사 GM의 메리 베라 최고경영자와 미국 최대 노조 조직이죠. 미노동총연맹 산업별조합회의 AFL-CIO의 리즈 슐러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발언 내용 조금 소개해 주시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정부 적자를 계속 줄이고 의료 비용을 낮추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는 동시에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 가정이 직면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미국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미국의 큰 문제라는 건 뭐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나 일반 소비자들 모두 같은 생각이죠?
맞습니다. 자,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요. 지난 6월 물가 상승률은 9.1%를 기록했습니다. 자, 특히나 식품 가격 인상이 많은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년간 식품 가격은 평균 10%가 오르면서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풀겠다는 건데 이 법안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법안의 총 규모는 4,330억 달러입니다.
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3,690억 달러. 자, 그리고 일명 오바마 케어라고 하죠. 이 적정부담 건강보험법 확대를 위해서 6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전체 얼마입니까? 정부 투자액이 상당하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출보다 훨씬 더 큰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법안은요,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 특히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자, 법안은 또 처방약 가격을 개혁해서 연방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총 3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적자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법안에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예, 노동자 지도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슐러 AFL-CIO 의장은 이 법안이 우리의 미래를 재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에너지와 의료 비용 상승을 줄여서 노동자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보죠.
예. 자,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스쿨 예산 모델은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2년간 물가가 더 오른 후에 하락세로 돌아갈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폭스뉴스는 미국 경제학자 230여 명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중하고 또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의회 상하원 지도부에 보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엇갈리는 전망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네.
문제는 과연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상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100석 중에서 이제 60표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이 척 슈머 민주당 대표는 4일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하면 단순 과반의 찬성으로 법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원이 민주당, 공화당이 각각 50석 동석이거든요.
예, 하지만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만 이렇게 되려면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한 표도 없어야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면요.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 맨친 의원이죠. 자, 중도파 성향인 맨친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우려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예산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오곤 했습니다.
네.
하지만 맨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을 했고요.
예?
또 다른 중도파 의원인 커스틴 시네마 의원 역시 4일 밤 법안 추진에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예, 슈머 의원은 6일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다음 주에 법안이 통과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자,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은 원숭이 두창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비상사태 선포했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4일 원숭이 두창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미 보건후생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있어 다음 단계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모든 미국인이 원숭이 두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내 일부 주, 뭐 시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비상사태 선포했죠?
맞습니다. 자, 지난달 말에 뉴욕주에 이어서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가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또 샌프란시스코시와 뉴욕시도 시 차원에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요. 자, 이제는 연방 차원에서 조처가 내려진 겁니다.
네. 자, 연방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예, 연방정부는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요. 네.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 백악관 원숭이 두창 대응 책임자로 임명된 로버트 펜턴 조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원숭이 두창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백신과 치료제를 더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원래는 아프리카 쪽의 풍토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지난 1958년에 원숭이에서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원숭이 두창이요.
네.
자, 천연두와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인데 감기 몸살 증세로 시작해서 몸에 이제 물집과 후에 딱지가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네.
자, 원래는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만 발견이 됐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 75개국 이상에서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에 매사추세츠주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현재 6,600건 이상의 발병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네, 거기다가 보건당국은 실제 확진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원숭이 두창은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했을 경우에 감염이 되는데요.
네.
특히 남성 간 성적 접촉으로 인한 확진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제 검사가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하지만 보건당국은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 지역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시아 월런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백신이 더 널리 보급될 것이며 바이러스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주민 교육에도 박차를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의 백신 보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이제 유일하게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백신으로 승인받은 지네오스 백신 110만 회 분량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2회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55만 명에 대한 접종분만 확보를 한 셈인데요.
네네.
보건당국은 원숭이 두창 감염 위험 인구를 160만 명에서 17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백신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에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고 전반적인 원숭이 두창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 때와 너무 비슷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뉴욕타임스 신문은 고위 관리 두 명을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부족에 매우 좀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전해 했는데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바이든 대통령이 보건후생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일자리와 관련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직장을 옮긴 사람들의 임금이 크게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이직한 근로자 가운데 60%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기간에 직장을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한 근로자 가운데 임금이 오른 비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네, 직장을 옮겨서 임금이 오른 근로자의 경우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자, 보고서는 이직한 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했을 때 실질 임금 상승률이 9.7% 혹은 그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당하네요.
그렇죠. 자, 반면에 이직하지 않고 남아있는 근로자 가운데 절반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임금이 1.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차이가 나는데요.
네.
자, 올해 근로자들의 이직률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매월 전체 근로자의 2.5%가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매월 약 400만 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옮겼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2.2% 그리고 2021년에 2.3%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네.
자, 보고서는 근로자의 이직이 1년에 이제 한 번만 있을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올 한 해 이직하는 근로자 수는 약 5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 됩니다.
예. 1년에 5천만 명이 이직할 수 있다는 것. 야, 직장을 그만두면은 어떻게 바로 다른 직업을 구합니까?
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기존 직장을 그만둔 보고자 가운데 약 3분의 1이 바로 다음 달에 새 직장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용시장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볼까요?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관련해서 이 업종별로 고용 양상이 또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 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접 고객을 마주하는 업종, 그러니까 뭐 식당, 호텔, 항공업계 등의 인력 수요가 크게 줄어든 반면에
네.
온라인 판매 등 이 비대면 업종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의 인력 수요는 크게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제 팬데믹의 영향이 이제 점차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업종별 채용 상황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또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상황을 좀 볼까요?
네. 자, 이런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은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데요. 지난 2년간 간의 팬데믹 기간 이 업체는 인력을 거의 두 배나 늘렸습니다.
네.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2019년 말에 약 80만 명이었던 아마존 직원 수는 2021년 말에 1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두 배가 넘었네요.
예. 하지만 아마존은 지난 2분기 말에 약 10만 명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자, 사회 관계망 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의 모 회사죠. 메타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자, 팬데믹 기간에 직원 수를 약 60% 늘린 메타는 내년에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반대로 인력을 더 모으는, 충원하는 업종도 있네요.
예, 자, 팬데믹의 영향을 이제 직격으로 맞았던 오프라인 유통업계, 항공, 그리고 숙박업계입니다. 자, 월마트와 타겟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는 최근 특별수당에 학자금 지원 등의 유인책을 동원해서 인력 동원에 나섰습니다.
네.
자, 타겟의 경우는 올해 초 직원 수가 2020년 초보다 20% 이상이 늘었고요. 또 지난 2020년 11월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36만여 명 떨어진 항공업계도 활발하게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항공업계 쪽의 수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예, 자, 델타항공의 경우 2021년 이후 고용한 인력이 1만 8천 명에 달하는데요. 자, 이로써 팬데믹 기간 줄었던 인원을 거의 모두 채웠습니다.
예, 예. 예.
자, 숙박업체 힐튼 호텔의 경우는요. 2021년 말 기준 직원 수가 2년 전에 비해서 3만 명 이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힐튼 최고 경영자는 여행 수요 회복에 맞춰서 직원 수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지난 일요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테러 작전으로 사살됐습니다. 알 자와히리는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을 주도한 오사마 빈라덴이 사살된 이후 알카에다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정, 또 파장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알 자와히리 사망.
On Saturday, at my direction, the United States successfully concluded an airstrike.
8월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7월 30일에 알카에다 수장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에 대한 공습 작전을 성공리에 완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ow justice has been delivered. That no matter how long it takes, no matter where you hide, if you are a threat to our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정의가 실현됐다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디에 숨어 있든 미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면 미국은 끝까지 찾아내서 처벌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2001년 약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의 주 설계자로 알려진 아이만 알 자와히리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1주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사건 전개 과정.
미국 정보 당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 케냐와 탄자니아 등지에서 미국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했을 때부터 이미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주목해왔습니다. 외과 의사 출신의 이집트 국적인 알자와히리는 알카에다의 초대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과 함께 9.11 테러를 주도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알자와히리가 9.11 테러 후에 파키스탄 변방을 옮겨 다니며 도피 중인 건 파악했지만 정확한 은신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에게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지명 수배했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한 걸 계기로 미국 정보 당국은 알자와히리가 아프간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관련 동태를 주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수도 카불의 한 주택이 정보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이 주택은 탈레반 고위 지도자인 시라주딘 하카니의 보좌관이 소유한 집으로 정보 당국은 관찰 결과 이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알자와히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가와 공습 탄핵.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지난 4월에 백악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백악관 당국자들과 알자와히리 제거를 위한 세부작전을 수립했습니다. 알자와히리가 발코니에 자주 나와서 독서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무인기, 드론을 이용한 미사일 공습으로 알자와히리를 사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침 실제로 한 남성이 발코니에 나오자 미국은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R-9X, 일명 헬파이어 미사일 또는 닌자 미사일로 불리는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탄두가 없어서 폭발하는 대신에 내장된 칼날 6개가 펼쳐지면서 표적물을 공격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날 공습으로 알자와히리를 제외한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파장.
알자와히리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은신에 있다 사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이 지난 2020년 2월 카타르에서 체결한 이른바 도하협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전격 체결했습니다. 협상의 골자는 미군이 2021년 5월까지 아프간에서 전면 철수하고 탈레반은 아프간이 다시 테러의 온상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역사적인 평화협정이라고 홍보했지만 합법적인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배제한 채 무장세력인 탈레반과 협상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병력을 완전 철수했는데요. 하지만 현 탈레반 정권이 알자와히리가 카불에 숨어있는 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신처를 제공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도하협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카에다의 시작과 미래.
알카에다의 시작은 1979년 옛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프간에는 소련의 침공에 반발해서 이슬람 저항 세력, 이른바 무자헤딘 전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유층 출신 오사마 빈 라덴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빈 라덴은 소련이 물러난 후 1988년 알카에다란 이름의 무장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이후 알카에다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면서 반미, 반이스라엘 투쟁에 나섰고요. 급기야 2001년 9월 11일 납치한 항공기들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9.11 테러 후에 국제사회의 공분 속에 알카에다 세력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특히 2011년 빈라덴이 미국의 특수작전으로 제거된 후 알자와히리가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구심점은 크게 약화됐습니다. 여기에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인 IS까지 등장하면서 알카에다가 밀린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제 두 번째 수장인 알자와히리가 제거되면서 더 와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생 무장 조직들이 많고 테러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타이완을 방문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입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1940년생, 올해로 82살의 여성 정치인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35년간 하원의원으로 재직 중인 관록의 정치인이자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연방 하원의장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고요. 또 50여 년 만에 하원의장 재선에 성공한 정치인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이자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시장을 지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1962년 워싱턴 DC에 있는 가톨릭 계열 트리티니 칼리지를 졸업했고요. 이듬해 동갑내기 사업가인 폴 펠로시 씨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인 펠로시 씨는 샌프란시스코 토박이로 그녀는 남편을 따라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게 되고요. 다섯 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민주당 당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1987년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돼 처음 워싱턴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30여 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미국 정치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연방 하원의장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서 미국의 권력서열 3위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전투적인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반발해서 자신이 받은 국정연설 원고를 찢은 일화는 유명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해 연방 하원의장직에 다시 도전해 선출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안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하지만 펠로시 의장을 대체할 만큼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기 쉽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초에 펠로시 의장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하원의원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하원의장직에 다시 출마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의원직 재도전 발표를 통해서 민주당의 결속을 다지고 당이 승리하면 젊은 지도부에 자리를 넘겨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수장 아이만 알자와힐이 사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m glad to be here again.
I cannot shed the last few pounds.
Maybe try limiting carbs before doing cardio exercise.
I try to, but it's easier said than done. 제가 잔에게 last few pounds, 마지막 몇 파운드, 살 빼기 중 마지막 2, 3kg을 빼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I cannot shed the last few pounds.
여기서 shed, S-H-E-D, 살을 빼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살을 빼야 합니다.
I need to shed some pounds. I need to lose some weight.
나는 살을 빼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표현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나는 살이 쪄야 해요.
I need to gain weight. I need to put on weight.
살이 안 빠진다는 제 말에 존이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탄수화물을 제한하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제 대답은 노력하는데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는 건 힘들어요.
I try to, but it's easier said than done.
비슷한 표현으로
Talk is cheap.
말은 싸다. 그러니까 말이야 쉽죠.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f you eat less and exercise more, you will lose weight.
Yeah, but talk is cheap. 조금만 먹고 운동을 더 해요. 그러면 살이 빠질 겁니다. 말은 쉽죠.
Talk is cheap.
이번에는 입만 살다. 말에 따른 행동은 없으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잘한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avid said he would fire Tom if he came in late again.
David told me the same thing too.
You're not losing sleep over this, are you?
Not really. He's all bark and no bite.
Tom이 또 지각하면 해고하겠다고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저도 데이빗에게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존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자 제가 한 말은 그는 입만 살아있어요.
He is all bark and no bite.
그는 짖기만 하고 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말에 따른 행동은 없으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끝으로 말은 쉽다.
It's easier said than done.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not shed the last few pounds.
Maybe limit carbs before doing cardio exercise.
I try to, but it's easier said than done.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말은 쉽다.
It's easier said than done.
같은 표현으로
Talk is cheap.
말은 쉽죠. 내겐 힘든 일인데 아주 쉽게 말해버리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처럼 쉽지 않다.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